설교 제목이 개혁의 역설입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 스토리가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책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위에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녀까지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을 다 쫓아보내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결혼해놔놓고 이혼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추방을 한 거죠. 고약한 사례인데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목사님들 설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잘 몰랐을 겁니다. 에스라서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시각, 말라기의 시각으로 에스라서를 읽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영어 제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open ended. 끝났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유다와 베냐민 바벨론 포로 출신 중에 세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룹바벨, 그 다음 사람은 오늘 주제가 되는 에스라, 책 이름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책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공부를 다 해버렸어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그 당시 처음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더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스룹바벨과 일단에 귀환하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로컬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이제 완공은 다 되지요.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하는 게 막 교차되어서 끝나는 스토리를 1장에서 6장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희비가 교차한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좋아했다고 그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막 눈물 흘렸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으니까 어떤 회한이라고 볼 수 있죠. 회한. 감격적인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니까 읽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한 무리는 기뻐하고 한 무리는 울었다? 좀 이게 엔딩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가 주도하는 이 스토리를 보셔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시차는 굉장히 있죠. 538년에 스룹바벨이 활동했다면은 에스라는 458년이니까 거의 8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할아버지 뻘이에요. 손자 뻘이고 에스라는. 에스라서 7, 8, 9, 10장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80년 전에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의미가 뭔가? 왕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예요. 식민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들이 뭐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쳐서 간 게 아니고 왕이 너희들이 그래 가 그리고 가는데 내가 돈도 대줄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럼 돈을 대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성전에 필요한 거 다 채워넣어라. 성전에 쓸 물건도 많이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봉급도 다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탈출하고 어디 도망가고 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80년 전에 갔어요. 이번에 에스라는 토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 토라는 뭐 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데 그게 왜 이방 나라 임금이 야 누구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기회에 방해 세력이 있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생기는 게 이겁니다. 귀환한 포로들이 이방 통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주도한 80년 전에는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방해 놓는 사람이 거기에 이미 살던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환한 그 사람들은 유다족 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일부 레위 족속이 있으니까 아주 핵심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순혈리라고 전번에 소개한 기억이 나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베냐민 두 지파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지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짧은 기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보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지도자가 있고 왕의 명령으로 다 움직였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그리고 반대가 있고 그 다음에 통혼 문제로 인해서 결말 없이 끝나는 이 이상한 책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성전 봉헌하고 나서 희비가 교차했다고 그랬죠. 해석을 하자면 과거 성막과 성전을 기억하며 이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확 덮어버려요. 쉐키나라고 그래요. Glory of God. 이게 본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울어야지. 얼마나 이게 비통한 것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매우 기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대성통곡을 하였더라는 해석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도 아니라는 현타가 왔다는 것이죠.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느끼는 무기력함, 허무함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요새 말입니다. 아차!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스룹바벨 이야기의 하나의 패턴인데 자, 이 패턴이 에스라의 리더십 시대에도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받아 일단의 무리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율법학자이며 학사입니다. 오늘 성경말씀 읽었죠. 학자 혹은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7장 10절에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며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정하였다. 이 사람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죠. 에스라의 미션이 뭔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각성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생각을 하고 왕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임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에스라 7장이 오늘 설교 본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모르셨죠? 1, 2, 3, 4, 5, 6장까지 에스라가 없어요. 근데 이 책 이름은 에스라사입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리고 제사장 레이벨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팔방미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왕의 신임까지 얻어서 아니 왕이 주는 여비를 다 챙겨가지고 그 수천 명을 데리고 올 정도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60년 혹은 80년이 지난 이 공동체는 성전만 덜렁 지어놔놓고 가다가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새로운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덜렁 세워져 있지만 영적인 정체성 실종되었죠. 도덕적인 혼란이 깊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 이 정말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에스라가 율법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의 큰 희망이었겠죠. 예, 에스라의 도착은 단지 어떤 유명한 인물이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다시 백성을 살리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를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예, 그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에스라 7장은 에스라의 배경이 되는 족보를 길게 소개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야, 레위 지파 출신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에스라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인도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 얼마나 참 훌륭한 리더십이겠습니까?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데 실망스러운 사건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귀환한 유다 베냐민 족속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의 큰 상처입니다. 지도자들조차 이방 여성과 결혼한 일이 드러났고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결국 에스라는 관계 정리를 요구하게 되죠. 아까 읽어보셨지만 이미 자녀를 낳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 책 다음 내용을 안 가르쳐주니까 누가 없애버렸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 이렇게 봐요. 이방 여성과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것이죠. 애 데리고 나가. 이거 완전히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쫓아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율법에 헌신한 결과라고요.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그런데 이건 아니죠. 배제하고 내쫓고 분리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에스라 같은 퍼펙트한 리더십을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에스라의 인물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십, 열정, 정통성, 뭐 진지함 다 존경받을 만하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천재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에스라가 일으키는 개혁 끝내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에스라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 그 중에 율법 중심의 개혁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 사회를 몰고 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에 대체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단어는 뭡니까? 말씀이죠. 목사 설교죠. 여기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 안 됩니다. 말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낚시고리를 그려서 이방 여인 부인이라고 쫓아내는 그런 잘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타인을 정죄하는 칼이 되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에스라 개혁의 역설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역설이 남겨놓은 길이 뭡니까? 여호와 율법에 능통한 학자 제사장 에스라. 에스라를 기준으로 페르시아로부터 공식적인 권한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공동체 통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이것은 말라기서의 지적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더라라는 비판 말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율법의 본래 정신, 공의와 인애, 긍휼, 신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위선자라고 몰아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비판 포인트는 이것이죠. 율법 중심체계의 절대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인간 통제 수단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이 그 자녀를 이제 내어보내는 그 스토리 라인까지 다 10장에 다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명령에 호소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일로 해석이 되었겠지만 후대 에스라서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편집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스라서를 책으로 찍어내는 사람들은 곧 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open-ended. 에스라의 개혁은 여기까지다. 그럼 그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크리티컬하게 비판하고 우리의 시대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open-ended 책들이 꽤 많습니다. 이혼 법령은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100% 됩니까? 항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령 자체. 후대 비평가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이 비판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방여인을 멀리 보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증거가 있는데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써가 있어요. 써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당연히 그 결말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회적으로 추방하는 행위, 이방여인을 정죄하는 행위, 예수님은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율법의 전개를 위하여 생명공동체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방식은 율법의 목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방 여성과 통혼을 금하는 법령은 강제적 종교 정결주의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의 개혁은 미완입니다. 율법의 개혁은 단지 한 사람 에스라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공동체는 다시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을 낭독도 하고 말씀 앞에 울며 회개까지 하고 뭐 심지어 초막절도 회복하고 공동체 전체가 새 언약의 서명까지 하고 다시 태어나는 장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개혁은 open-ended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쏟은 눈물과 노력은 값지지만 그 길은 결국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더 크고 깊은 회복을 예비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복은 필요하죠. 말씀을 붙드는 열정도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적용, 그 온유한 길을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에스라서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니 분석을 해보니 참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개혁이 의도한 대로 되지 못하는 역설을 맞닥뜨리는 그 현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깨닫고 누구의 해석의 지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그런 잘못한 우리의 해석 역사를 주님께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인애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